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7장부터 20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은 17절부터 18절까지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왜 사도가 우리 이러한 표현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는 우리의 영광 기쁨 자랑의 면류관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너희는 왜 그들을 그토록 간절히 열정으로 더욱 보고 싶어 했을까요? 한 번 두 번 이거는 again and again인 뜻이에요. 거듭거듭 가고자 했는데 왜 사탄이 막았을까요? 1, 2, 3, 17절부터 9절, 그 다음에 20절까지를 간단하게 강론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영광 이러한 표현들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13개의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 구슬을 꿰듯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그림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개의 구절에 한 5가지 짤막짤막한 주제를 가지고 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인지 왜 소망과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선 이들이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이 떠났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단순하게 다가오지만 고아가 되도록 함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너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보는 내 마음은 고아를 내버려 두고 등을 돌린 부모의 심정이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심으로 더욱 힘쓰노라. 자녀로 거듭난 그 생명들이 외부의 압력을 받고 견디고 있을까? 역경에 혹시 굴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장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한 번 두 번 두 번 시도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어 표현 가운데 again and again 그런 표현도 있고 time and again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이런 뜻이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대적하는 세력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과 구원된 영혼의 완성에는 영적 전쟁이 꼭 개입합니다. 100%. 한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일과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이 과정에는 영적 전쟁이 수반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적인 지혜 가운데서 이러한 저항과 장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는요, 그 그림은 어떤 건가 하면은 자녀를 낳은 부모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케어해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바퀴가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도 일행이 그 도시를 빠져나옵니다.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몇 주, 몇 달밖에 되지 않는 그들이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사람들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만 둔 상태에서 몸을 뺀 부모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19절, 18절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내게 가고자 했다. 그런데 사탄이 방해했다. 든든한 영적 지주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세찬 바람에 직면한 어떤 상태에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이 없을 때 3장 5절에 이러한 마음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 5절 잠시 보겠습니다.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들이 여전히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을까?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나도 참다 못하여 내 믿음을 알고자 해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어떻게 할까 하매니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죠. 시험하는 자가 일어나서 열경을 이용해서 이제 갓 자르기 시작한 이 믿음을 완전히 송두리 뿌리 뽑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수건을 아예 흩뜨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 생존해 있었다. 비밀이 뭘까요? 사도바울은 우려하고 있었는데 사도가 그 자리를 비운 몇 달 사이에 그들이 환경에 굴복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지역 내에 전체 헬라 세계에 본이 될 만한 사람들로 성장해 있었다. 저는 그 비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다라고 믿어요. 확신해요.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절, 20절 다시 가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매일 유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누구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에 갓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 사도 일행의 소망이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면류관을 받게 하는 자랑거리 근거를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회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되겠죠.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영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가 하면은 너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설교는 왜 그럴까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정리가 되면 좀 더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면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왜 사람인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째 명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단위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혼이에요. 사람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왕의 왕께 드릴 선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영혼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어떠한 면류관을 쓸 것인가에 대한 판가름도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따라 판가름 날 거예요. 이제 이 명제를 여러분이 명심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말씀은 있는데 과연 그러한 소중함, 중요함, 중체에 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러한지. 사도 바울이 그냥 서신이니까 과장한 건 아닌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들이다, 우리의 영광도 그렇고 또 다시 언급하면서 기쁨도 여전히 너희들이다, 이거 과장이 아닐까? 진짜일까? 성경 말씀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구절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5절, 13개의 구절을 제가 드린다고 그랬는데 먼저 누가복음 9장 2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가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말을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나요? 성경에는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 근거 구절은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나왔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 그 얻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든지 누구에게 빼앗긴다든지 하면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영혼의 존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중요하고 큰 단위입니다. 자기라는 존재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환경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잃게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상태로 이렇게 존속한다든지 하면은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왜 중요하고 큰가?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존재는 창조의 시초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가치라든지 존재의 목적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가치에서, 목적에서 떨어져서 그렇지, 각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사람은 다른 존재와 다릅니다. 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감하기로 되어 있고 그분을 알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질서 가운데 이것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파괴되는 거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망가뜨리게 하는 뭔가가 일어났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파괴가 됩니다. 원래 사랑해야 되는 그 존재, 상하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망가집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유입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가 세상에 있기 이전에는요, 이 사망이라는, 죽는다는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죽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많이 보고 우주적인,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신문을 펼치면 이곳에도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주위에서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의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진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을 반전시키기를 원하세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온 죄가 일으키는 이 저주와 이 사망의 악순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에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지금도 시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닌 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이 바로 죄를 세상에 유입시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움직이도록 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죄를 호흡하는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이고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고 남자고요. 마지막 아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일반 사람 보통 사람 한 사람이면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그 사람도 죄인의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 자기 죄 문제로 자기가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싹쓸 치료야 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나설 수가 없어요. 좋은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을 악한 사람을 조금 더 선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지도자는 될지 모르나 그 영혼 전체를 죄인에서 의인의 상태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인류의 공경의 해결책은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8절 다섯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드리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세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천상의 존재들의 경배를 받던 하늘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존재는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위에서 내려오신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을 입었습니다. 다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능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을 입은 채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망을 당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고스란히 내 죄의 값으로 사망당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여섯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세상 모든 인류의 영적 형편이 이 한 구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최초의 사람도 바로 이 존재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 범죄하게 됩니다. 인류는 예외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그 배후에 그 당사자 개인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뒤에서 마귀가 시켰어요 라고 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친구, 나쁜 친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법정에 섰을 때 친구가 저지르게 사주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뒤에는 분명하게 마귀가 죄를 짓게 하지만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게 인류가 처한 형편입니다. 영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이 과연 우리를 열망하여 우리를 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원하여 이렇게 하셨는가?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가 지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들 그것도 원하십니까?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신적인 존재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는데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줄 알겠는데 혹시 이 아들의 십자가를 치는, 보혈을 흘리시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이 당사자인 아들은 그분을 또 과연 열망하실까? 나라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나를 가지기를. 마태복음 일곱 번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는요 어쩌다가 구원을 발견한 그 예화와는 다릅니다. 44절에 있는 예화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다가 농사 짓다가 보니까 땅을 많이 팠는데 보니까 밑에 보화가 있어요. 그 예화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애를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45, 46절은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원래부터 그는 좋은 지주를 구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 심령 가운데 거룩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일.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과 자신이 분리되는 극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처절한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삼일째 하나님 간의 교통의 그 역사,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교류가 끊어지는 그것을 면해달라고.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신적 영광을 버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46절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 일곱 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영적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을, 이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앞에 부분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구나. 한 번은 죽구나. 언젠가 내 차례가 오겠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 부분에는 우리가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고 난 다음에는 뭐 망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심판이 뭐야? 그런 사람도 있고, 죽고 나면은 다른 존재로 윤회한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드렸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육신을 잊고 있는 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23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랬습니다. 아, 내 생애 가운데 이 삶이 끝나고 나면은 존재 소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기간, 그것이 70이든지 80이든지 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자.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렇다고 범죄해서 누리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의 존경도 누릴 수 있으면 누리고, 또 이름 되는 것도 누릴 수 있으면 누리고 소유도 누릴 수 있으면 누리고 담배나 술은 어떻게 할까? 그것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누리자. 지혜가 필요하겠지? 건강검진 받아가면서 누리자. 제가 가진 생각이었어요. 저의 세계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왜 이렇게 형성됐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믿었는데, 확신했는데,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사망을 겪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맞구나. 경험 세계 가운데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나도 죽겠구나 언젠가.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바로 그 존귀하신 주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죽은 후에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그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으로 묘사하십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이 진리를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직면해야 될 현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열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사람의 존재는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영원한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인식하는 이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이라 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 젊었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진 결론을 내렸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구나.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구나. 이것을 뛰어넘을 존재는 없구나. 모든 사람 죽음에 직면하는 것 진실 맞다. 제가 보이는 것으로만 내 생각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고 그때 예수를 믿으라고 나에게 전도하고 이 성경을 펼치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였고 연약하게 보였고 특히 내 또래 친구들이, 남자들이 성경을 끼고 다니는 것은 그렇게 못마땅했어요.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저런 걸 믿나? 한 단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의 세계관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었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7, 80, 90 이 생애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영혼을 준비하지 아니한 영혼 잠시 잠깐의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망각한 채 영혼을 직면할 것을 준비하지 아니한 영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그 세상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은 충격적인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1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추구하고 갖기를 원했던 이 모든 것이 요한 사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적어놨는지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영어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도 뭐 죽었다, 돌아가셨다, 서거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pass away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죽었다, he died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 he passed away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passed away 그 표현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passed away 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적인 업적이라든지 호칭이라든지 이 세상적인 재력이라든지 영향력, 이름, 학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 살 때만 의미를 가져요. 저는 분명히 앞에 세상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학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쳐놓고 내가 영향력을, 세력을, 권세를, 돈을, 아니면 쾌락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나의 전부의 생애였다면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서게 될 때 큰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영혼 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소멸될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구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가 처리된 거듭난 영적으로 거듭난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들, 소유들, 시간들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예가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단위의 이야기인데 저는 한 구절만 시간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떻게 내가 영혼을 준비할 것인가?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법을 해서라도 돈을 모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획득한 소유로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 내가 창조주 앞에 설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주시는, 내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 내게 주어지는 소유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것은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무덤을 구성하고 있는 흙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진리는 성경 가운데 한 두 군데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에 처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을 것이다. 3절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러한 진리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매치가 됩니까? 연결이 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예수를 믿게 하는데 소용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완성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도록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한다면, 진리 교육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깨고 진리로 다시 더딥히는 그 자극,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한 것이 영혼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만듭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맺겠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사람에게 투자를 하세요. 주님께서 제자라는 이름으로 냉수를 대접했을 때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을 두고 기도 행위를 했어요. 그 한 영혼은 마귀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고 선생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마귀는 마귀 쪽으로 끌어올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 1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한 1분 정도 기도했어요. 그 1분 기도한 행위가 오늘 전체 메시지를 적용하면은 사람에게 투자한 나의 애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로 적용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돈과 열정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성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데 내가 소용되는 것, 그것은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면류관을 반드시 쓰게 되었습니다. 나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소그룹을 모아놓고 아까 찬양팀이 여기에서 인도자가 자 성경 암송해 왔니? 한번 해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한 모습입니다. 준비 아닌 누구는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인도자가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웠든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되겠다든지 어쨌든 준비를 해가지고 일주일간 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박을 주지 않을 때보다도 훨씬 더 진보가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영혼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데 내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수고가 분명히 헛되지 아니하게 보상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생각은 꼭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나의 영적 신분 상승을 꾀하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그 왕을 기쁘시게 하고 보상을 받지?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해보세요. 무엇이 나의 위상을 나의 영광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 13개 구절들 하나하나를 대입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